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장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얘기에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마다돈에 달려가서 그들을 들여다보니 생각만 말해오지라 그 뱀들을 놀랍게 오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셔야만 됐는지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또한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문제들, 안타까운 문제들,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치료되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이게 저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을 시작한 30대 약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의 역사 중에 놀라운 사건을 하나도 기록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사실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큰 또 사건이 있다면 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도 가장 큰 역사이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이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전 우주적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고백하시기가 믿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마음에 진실로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찌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세계 성인들 그러면은 예수님 또 뭐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또 공자 또 석가모니 또 4대 성인 하면은 마음이 끝. 제가 자료를 찾아온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석가모니의 묘를 찾아가려면 북위 27도 동경 83도를 찾아가면 거기에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북위 27도 동경 83도를 찾아가면 거기에 가면 그 원전에 보면 여러분 바로 그곳에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카필라 왕국의 왕궁지 그리고 미도굴이라고 하는 거기에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자 볼까요?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77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씨 집안이 77대에 이르는데 공림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 아직도 뭐가 있냐면은 공자의 무덤이 근처에 있답니다. 그들은 뭘 자랑하냐면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유명한 이 성인들의 우리가 믿는 이 우리 신앙의 이 중심이 되는 이들이 여기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마오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아라고 하는 예언자의 모스크라고 하는 그 사원에 지금도 마오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 공자의 무덤, 석가모니의 무덤, 마오메트의 무덤을 아주 신성시하면서 그것을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주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이 나 다른데로 종교를 시작한 그 중심의 사람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 사람들과 같이 성인이라고 이렇게 대열에 놓는 거 이 자체부터가 저는 사실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인간하고 같이 견주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뼈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고 누가 진리고 누가 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고 참 구원자고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내랑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성경을 보고 부분적으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깨달음을 해주는데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고 이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내가 좀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내랑 어제 나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으로서의 부활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구원으로서의 부활.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좋은 말씀, 그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는 무덤이 비어있고, 왜 여인들이 간지 아세요? 여인들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여인은 안 간지 아세요? 여러분, 향유 역학을 들었던 그 마리아는 여기 안 갔어요. 놀라운 역사죠. 근데 다른 여인들은 갔어요. 왜 간지 아세요? 원래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3일이 되잖아요. 그럼 3일 동안에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 시체에 가서 향품을 바르면 그 썩은 시체 냄새가 덜하기 때문에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이 향품은 쓰임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전혀 쓰임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밑에서 주님이 말씀하면 잘 들었던 마리아는 주님이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향유 옥합을 미리 깨뜨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쓰임 받았는데 다른 여인들의 향유 옥합은 쓰임을 받지 못하는 타이밍이 틀려버린 거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첫 번째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말씀드렸듯이 구원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 구원으로서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게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던 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됐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하셔야 정말 예수님이 진짜고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류의 구세주고 우리를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구세주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셔야 되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의미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으로서의 부활.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삶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영적인 삶으로서의 부활. 이 말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게 하기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면, 너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거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여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읽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제발 뭐한테 살지 말고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좀 받고 살아야 된다. 위의 것, 육체의 정욕, 육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살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새 사람답게 좀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어떤 시대가 연출이 된다고요? 실험이 된다고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뭐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가서 어디 가서 경건한 척 아주 신령한 척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아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요. 돈, 쾌락, 자기 이것들을 엄청나게 부추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삶을 살게 한다니까요. 또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너희는 이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서 살아라고 요한 사도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삶을 사냐면 여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 참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내 죄만 용서된 부활 아니라 내 전인적인 삶, 전인격적인 삶이 이제는 세상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세상 것들은 죽이고 영적인 것, 새로운 것,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해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러한 사실은 전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삶을 즐기십시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시고 자녀들과 웃으면서 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많은 레저라든지 취미라든지 좋은 거 죄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십시오. 즐기십시오. 삶을 돈도 열심히 버시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남부럽지 않게 좋은 대학도 하고 여러분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또 부자도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많은 여러분의 유익을 주는 그것은 예수님보다 앞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즐기십시오. 굉장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그랬어요. 즐기십시오. 그런데 예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고 생명력이 있는 것보다는 앞서갈 수 없고 영적인 것보다는 앞서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돈에는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성공에는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좋은 대학에는 좋은 성적에는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건강하게 사는 거에 관심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시되 가장 그 위에 우선순위인 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죽이고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죄성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삶을 죽이고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로서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여기에 있네요. 여기 부활절 예배 여기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서 첫 열매가 됐다. 어제 우리 차은희 자매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첫 열매가 됐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차은영이가 물어봤나? 첫 열매가 됐다는 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로서의 부활인데 이 부활의 의미는 복음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 여러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미 한 마리도 그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벽으로 슝 들어오셨어요. 이 벽으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벽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 벽으로 들어오면은 갑자기 저도 교주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방 안에 갇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사람들 우리 죽이겠다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벽으로 슝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Peace to you. 그리고 평강이 여기 있을지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냐면은 유령이 살이 있냐 뼈가 있냐 만져봐. 그랬더니 살이 만져지는 거예요. 오빠가 뼈가 있어요. 도마는 심지어 여기 예수님 옷 잡아가고 여기 창에 찔린 것까지 직접 손도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봤어요. 이때부터 이 도마 때문에 영국의 경험주의하고 이 실증주의가 시작됐나봐요. 이게 기독교에 굉장히 큰 적이 됐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냐고 그리고 이거 검증해보지 않냐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합리적 저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도마가 보니까 진짜 옷이 뚫려, 못 자고 뚫려있고 철장이 뚫려있는 거. 발에 보니까는 못 자고 진짜 있는 거. 여기 보니까, 머리에 보니까 가시면류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채찍에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앞에 음식 있으니까 그것 좀 줘봐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시는데 진짜 음식이 쏙 입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를 지내서 제사. 여러분, 제사 지는 거 나서 혹시 그 끝까지 그 앉아서 귀신이 와서 진짜 그 밥을 먹나 확인해 보신 분 있어요? 저는 궁금해하고 진짜 확인해 봤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님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제사를 몇 군데, 일곱 군데다 상을 차려내더라고. 왜냐면 누구였더라고. 그래서 3번을 앉아가지고 거기 제사를 보면 귀신이 와갖고 뭐 앉아있다는 막 머리카락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러고 막 그런데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어머님이 세상 12시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그래가지고 너 봐봤어 진짜 혹시나 밥 한 톨이나 혹시 상상이라도 혹시 좀 살이라도 이렇게 뜯어지는가 지켜봤더니 하나도 먹지도 않아요. 누가 먹냐 그 다음날 드니까 우리가 먹었어요 그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뭐냐면은 먹을 것 좀 줘봐라 진짜 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바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첫 열매인 겁니다. 처음 모델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저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이 되어져서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거룩한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가 되는데 언제 그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부활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 무덤이 열리고 그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랬나 봐 아니라 얼마나 이게 기적적이고 감동스러운 사건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함께 그 무덤이 쫙 갈라지더니 거기서 다 썩어가고 없어질 것 같은 그 흙이 다시 온전한 몸이 돼가지고 거룩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슉 입성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나요? 예? 혹시 여러분 가끔 편두통 때문에 힘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편두통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몸에 신체적인 결함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몸이 될 그날이 있습니다. 혹시 IQ가 나 잘 몰라서 나 머리가 좀 안 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IQ가 천 이상을 될 그날이 금방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이런 거 좋은 거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나는 이런 약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성분들 피부를 보면서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왜 갑자기 김이 죽은 게 안 보이던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피부는 아가씨 때 가장 예뻤을 때 그 피부보다 더 아름답게 피부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너무 비대해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피부한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는 이 자석처럼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차 안으로 그냥 슉 올라갑니다. 저도 슉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제적으로 변화될까요? 무죄시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여러분이 만약에 먼저 죽어서 무덤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올 그때 여러분 그 무덤에서 열려서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예수님 몸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그 변화된 첫 모델로 예수님이 시범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질 필요가 있어요. 힘듭니까? 고생하나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신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미는 죄악된 육신은 이제 죽어버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삶으로서의 부활이 우리에게 언젠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이 구원의 교리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교리를 할 때 우리 정통 개신교에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의롭다 칭해주는 칭의,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완전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된 영화, 이것도 다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는 구원은 칭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 개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거고 영원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것을 참여해야만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가죠. 그리고 그 언젠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을 때로만 극한된 게 아니라 구원받을 때부터 다시 이 세상 재림할 그날까지 성도들의 전인적인 모든 삶, 전생의 모든 삶에 바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신앙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만 죄를 구원적이 용서하시기만 부활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활을 하신 거고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